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게임 시간 설전입니다. 자, 신고리 우리 고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원전 건설은 이제 멈췄던 거 이제 재개하고 원전 비중은 앞으로 이제 축소를 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는 이어가겠다며 신규 원전을 짓는 계획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조심스럽게 재개할래요. 이건 유리상자 노래인데 제가 소화를 잘 못하겠네요. 예. 신고리 오류고기 건설 재개 권고인데 일단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이 앞뒤를 빼고 공론화 과정 그 자체만 보면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될 대목들이 꽤 있겠다.
치열하니까.
예. 들고 예. 그냥 일반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느낌으로 답변을 하는
거니까 바뀌잖아요. 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건데 이건 충분한 정보를 하여튼 상당 기간 주고 판단을 하게 해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더라.
저도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게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되게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 공론조사단 약 500명을 일명 지역에 맞춰서 샘플링해서 구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초기에 조사를 한 걸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9% 높게 출발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그쪽이 우세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사를 한 걸 보면 나 잘 모르겠어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5.8%
예, 유보가
약 36%였는데 이게 시간이 좀 가면서 24% 25% 수준으로 줄은 거예요.
거기 이제 공론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정보를 얻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어디가 더 많이 늘었느냐 봤더니 재개해야 된다는 쪽이 한 8% 늘었어요.
네네네.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한 3% 늘어난
거예요. 예,
격차가 예. 커진 거예요.
커졌죠. 예.
그런데 최종 조사에 가서 결정적으로 재개 여부를 물으니까 이때는 격차가 약 19% 수준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재개가 우세했는데 결론적으로 더 우세해진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는 재개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 하나. 근데 이미 공사 시작한 거니까 재개하는 거다. 더 짓지는 마라. 아직 착공 안 한 거는 하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용 결론은
내용적으로
앞으로 하지 마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뭐냐면 원전 함부로 없애지 말라가 메시지예요.
그리고 함부로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사례로서 신고리 5,6호기를 재개를 결정한 거거든요. 지금 그걸 마지막 여론조사에 원전을 축소할 거냐, 원전을 확대할 거냐, 유지할 거냐 이거를 문제를 넣어갖고 그게 한 8% 나니까 탈원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아하.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많은 해석이죠.
다른 질문에 보면은
주요 질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13%밖에 안 되고 탈원전을 지지한 사람들.
완전한 탈원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 현안을 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을 했을 때는 지금 원전 쉽게 없애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데 농약을 쓰지 않는 게 좋은가 쓰는 게 좋은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농약을 쓰지 않는 편이 좋다. 길게 보면.
그렇게 답변을 이미, 하는 이미 거죠. 이미 사놓은 농약은 다 쓰자.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렇지 않죠. 만약에 정말 이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월성 1호기라든지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원전 없애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공론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박 교수님은 그 과한 제안이신데요.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민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수기 과정에서 정보를 더 많이 받았고 이 많은 정보들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여전히 심하게 의견이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민들이. 그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고려하면서 이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민들은 나는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게 옳다고 봐. 그리고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진짜 간절하게 탈원전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래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키워야 돼.
지금 이게 상당히 그 질문에 대한 지금 대통령과 여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탈원전의 근거로 되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원전 축소, 원전 유지, 원전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는 건 그 규범적인 질문이에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다른 에너지원이 늘어나면 원전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 심정적으로 다 동조가 된다니까.
이상적인 질문이라니까.
그러니까 규범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확대를 한 사람,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있었어요?
확대가 9.7%고 유지가 30몇 그렇죠. 퍼센트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이거를 탈원전으로 해석하고 발표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전화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저는, 싶은 심정.
전하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강한 줄로 아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 축소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도 안 묻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요인을 안 물은
그러니까
상태에서
박 교수님.
이걸 탈원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경강부회식.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규범적인 질문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지해야 된다든가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사람들은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쁜 대답을 한 게 돼요. 그게 왜 규범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는 지금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원자력위원회가 법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이에요. 새로 짓는 것들도. 이거를 뒤집으려면 원자력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앞으로 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한수원 목 비틀어갖고 그런 결정을 만드는 거는 이 공론화 취지하고도 안 맞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결정 안 하고 위원들이 결정하게 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그 핵마피아들 모인 그 전문가 집단한테 다 맡긴다고요?
이번에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중시한다면서요.
중시하니까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원전을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게 결론이라니까요.
그 유지도 네. 더 늘리지는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결정이 돼서 사업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중지를 한다는 건 신고리 5,6호기 중지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신고리 5,6호기가 재개로 결정이 난 근본적인 이유는 이른바 매몰 비용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몇 조 원의 매몰 비용이 이미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몇 조 원의 매몰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위험과 확실한 손실 사이에서 사람들이 고민했고 여기서 해체하고 보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미 사놓은 농약은 다 치자. 그러나 농약은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농약 사용을 좀 줄여나가자. 그러니까 이 결론이에요.
왜 유 작가님 해석이고.
이 해석이 합리적이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뭐 생각이 다른 건 인정해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지금 640조 원전 시장이 있잖아요. 앞으로 170기가 지어집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 중에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산업 중에 하나예요.
어, 최고의 산업이에요. 그게 원전 산업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7개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모델은 제3세대형 모델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거 아닙니까? 인도도 앞으로 30기를 짓고요. 2030년까지. 영국은 16기를 지어요. 그리고 중국과 연결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짓습니다.
이런 바가 참 밋빛 희망사항이에요.
아니 그런데
원전 핵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빠른 축소 추세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또는 공포감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정해서도 안 되죠.
아니, 그렇죠. 합리적인 네. 판단을 갖고 할 건지의 네. 그 차이라니까요.
아니,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면 상대방은 불합리한 걸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맞아요.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따라오는 위험과 부작용의 크기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양쪽 다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몰라요.
뭐가 바람직한가를 두고 네.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공론화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원전산업 전체의 기대를 봉쇄하는 식으로 정책을 피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나라는 원전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놀란 게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에서 낸 성명을 보고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재개를 주장할 수 있고 핵발전의 확대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데 그 논거가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의 기회를 줄인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는 진짜 그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기존 원자력 업계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원전 산업의 이익이라는 게 국가 이익과 분리된 게 아니고요. 첫째는
꼭 일치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 제일 목표라면서요. 지금 원전 산업을 중지하는 순간 이 원전 산업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 재구성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현실은 내가 중시하는 분야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을 실용적으로 집행해야 될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념적 규범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념적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핵발전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큰 두려움을 안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탈핵론자와 핵발전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는 도덕적인 선악이 있다기보다는 보는 현실이 좀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그리고 대통령은
인정해요.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범위의 결정을 국가정책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의 합리적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네. 있는 그대로 내재적으로 보지 않고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그중에 일부의 의견을 끌어다가 그걸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뭐 이거 관련돼서 이제 그 야당이 일제히 비난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안철수 대표가 철옥 날렸다. 공사 중단. 사실 안철수 대표도 신고리 오륙기 공사 중단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천억을 날린 건 사실이죠.
예. 저는 중요한 야당의 당대표면 이 사안의 중대성과 이 결정을 위해서 밟았던 숙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절차 이런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논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하. 이거는 수준 이하의 논평이에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은 있죠. 사실은 이 원전 정책의 기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저는 단순히 원전의 문제뿐만이 네네네. 아니라 국정 전체의 흐름과 방향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무게 있는 논평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아까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좀 가동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공론화 이 과정 이번에 네네. 우리가 한번 실험해본 이 모델은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좀 하라 이거죠. 결정을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네네. 이런 것을 하고 정책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근데 신고리 오륙호기 문제는 공사를 일단 중단시켜놓은 상태에서 재개 여부를 물은 네네.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는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한수원이 알박기를 한 거예요. 뒤로 못 돌리게 하려고. 너무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하고 미친 듯이 공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사가 더 진행되게 되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난을 좀 받을 걸 무릅쓰고 중단을 명령으로 행정명령으로 시킨 거고요. 그 조건에서 물었기 때문에 재개 여부를 물은 거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네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야당이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게 국회가 무시되거나 국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전적으로 공론화 방식만에 의존을 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는 것이죠.
국회의 정당한 입법 권한에 속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것도 국회 입법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 문제는 행정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각종 위원회나 절차를 거쳐서. 그랬기 때문에 한 거고요. 국회의 입법사항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사항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다 원자력 안전법과 다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 아니에요.
대변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지금 온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오체불만족이에요. 진짜.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국회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해서 국회가 무시되거나 배제되거나 그러니까
국회가 정파로 나뉘어서 타협하려고 그러면 내부의 강경파들이 공격하고 이래서 절충이 안 이루어져요. 이럴 때 국회가 결정해야 될 사안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국회가 꼭 받아야 될 의무는 없으나 시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더라. 참고하시오.
오히려 저는 이런 정부에서 국회가 정부만 이런 공론화 모델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회가 이런 공론화 모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 우리 노래 해석투쟁이었습니다.
예.
한준호 교수님 어떻게
하세요? 뭐 핵발전 꼭 값싼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은 더욱 아니다.
함부로 탈원전 하지 말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읽어라.
네. 문재인 정부의 이제 첫 국감이 반환점을 돌아서 또 나름 또 이슈가 많이 또 생기네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국감 이어가 볼까. 문정부 국정감사제 2탄인데 법사위에서 일단 이슈가 된 게 박근혜 대통령님 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니까 또 여기서 또 뭐 고성이 막 오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요. 여기 박범계 의원님하고 싸우는 장소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장 사태질이야.
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 너무 힘들어요. 뭐 유유 뭐 이런 것도 SNS 올리고 뭐
좀 SNS 좀 하지 말지.
근데 참 이 국정감사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 사안 자체를 정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아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치화시키니까 감정이 상하지.
그러니까 네. 아니, 정치화 안 시켜도 감정 상해요. 욕먹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와서 떽떽거리면 손가락 치라면 화나지. 근데 이게 이제 발단이 네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없고 빽 없고 뭐 지식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해서 이럴 때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면 예. 국선 변호인도 가르쳐주고 뭐 자문도 해주고 이러는 데예요. 여기가 좋은 일 하는 데인데 여기 이사장이 이현 씨가 국회가 만든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일을 주로 했거든.
아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가 있으니까. 국민의당 이용조 의원이 좀 기분 나빴던 거지. 왜 저런 사람 왜 저기가 있어. 당신이 옛날에 이런 거 했지 막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률구조공단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이 어 그런 건 묻고 그래 한 거예요. 적절치 않아 막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제 권성동 의원인데 맞네 적절치 않네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한 거야.
그 당시 이사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 행적에 대한 조사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세월호 특조위 때 것을 물어보면 거기에도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건지
부적절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어요.
자 이용주 의원님 네. 이용주 의원님 그 신상관은 아니니까 아, 제지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잠깐만요 다음 질의 시간 이용해서 공박하십시오. 예. 아, 발언 제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국공개 의원이 위원장이 뭔데? 어? 뭔데? 뭐 대답을 하라니 말하니 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 젊은 의원이잖아. 어, 예. 있다가 왜 소리 지르느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야.
또 젊은 분이.
네, 그러니까 또 옆에 또 당연히 있다가 너도 소리 지르고 있어.
그분에서 지금도 이런 이사장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는 구조공단의 위상 관련해서 아주 제대로 된 질문인데 신설한 내용들을 미리 지금 예? 입을 막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박동...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뭐하는 건데 지금?
뭐? 오히려 사태질이야?
대의학실이야! 박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의 소스가 아닙니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회의지는
박범계 의원!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자기도 소리잖아.
이게 내용을 떠나서 싸우는 그거는 굉장히 지극히 단선적이고
그렇지.
아주 1차적이고
싸움이 다 그렇지. 어. 우리가 익히 보는 풍경이 그냥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조용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낙서를 해. 누가 불러가지고 가서 낙서 금지 그러고 이제 크게 써놓은 거야. 이게 또 누가 가서 뒤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달아가지고 이것도 낙서인 이런 식의 싸움이 여기서 벌어진 거지.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
그 심리학에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도관 역할을 시켜보고 죄수 역할을 시켜봐요. 교도관 역할을 할 때는 평소 안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완장차고 막 죄수들을 막 예. 힘들게 해요. 고문도 네.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을 죄수로 놓으면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샤우팅 하는 사람들도 다른 자리에 가면은 그렇게 점잖을 수 없는 분들이
뭐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역할극이 아니에요. 진짜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자리가 그 사람
연극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니까. 없는 게 나오는 건 없어요.
네.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제일 문제였는데 이거는 네. 이용조 의원의 질문이 국정감사의 그 기본 취지하고 안 맞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위원장이잖아. 위원장이면 존경하는 우리 이용조 의원님, 이거는 업무와 직결되지 않은 문제이니까 오늘은 좀 그냥 대답 않고 지나간 걸로 양해 좀 해주시죠. 이러면 또 넘어갈 텐데 위원장이 딱 판단해서 대답할 의무 없다고 이래 해버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다소 미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거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탄핵 사유는 아닐지언정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미심쩍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이를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이런 글 쓰셨죠? 누가 그렇게 펄펄 뛰던가요?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요즘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뭐 연애 댓글 이런 거 좀 쓰 보려고 들어가면 뭐, 근데 다 쓰는 누구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막 7천 개씩이고 그래. 그게 무슨 뭐 놀이처럼 돼가지고
진짜 궁금하거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제 법사위 이제 뭐 나왔겠죠.
그리고 요즘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그 도대체 다 쓰면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을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스는 누구 거예요? 그 다스는 누구 거예요?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상황이죠.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봐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무 여러 개 일어났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 이게 이제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거는
조사한다는 뭐,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이제 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아 이거는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걸리죠. 이제 다스가 그 김경준이 만든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네 비비키.
그래가지고 투자금을 왕창 몇백억을 횡령해서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다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돈 투자금 내놓으라 했는데 패소했어요. 네.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이 이게 사기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소액 투자자들은. 근데 김경준이 돈을 재판에서 이긴 소액 투자자한테 안 주고
다스한테
다스에 140억을 돌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탐사 보도에 의존해서 지금 스토리를 꿰갖고 지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네.
아니 팩트잖아요. 그
돈 돌려준 건 팩트지.
그러니까 스위스은행에 있던 돈을 돌려준 건 팩트잖아요.
그거는 김경준이 돌려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김경준이 다스에 돌려준 거죠. 예. 다스는 자기가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기업이 자기가 손해본 돈 돌려받은 거예요.
네. 아니 김경준은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소송에서 그 패소했기 때문에.
왜? 사기를 쳤는데 왜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죠.
지금.
그러나 소액 투자자들은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법원에서. 근데 거기다 안 돌려주고 다스에다 돈을 줬다고요.
그거는 검찰이 어차피 지금 그 소액 투자자들이 또 고발을 제기해서
그렇죠.
내지
고발을 했기
조사를
예, 예, 예.
하잖아요.
아 예예. 예.
조사를 해서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천안함 폭침도 그렇죠. 김광석 사건도 그렇지. 모든 게 탐사 보도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아가갖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여론몰이를 한다고요. 지금 다스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누구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럼
조직적으로 하죠. 조직적으로 하는 것에 붙은 거지.
뭐 조직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주진우 기자의 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미삼아.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야? 모든 댓글에 붙인 거예요.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드디어 갔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붙여서 노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심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다스가 이 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LA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문서를 검찰이 갖다 낸 거예요.
그것도 저자에. 확인이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황이 냈고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드님이
네, 이형 씨.
다스의 해외 중요한 기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죠? 김재성 씨 회사인데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왜 거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그 법률적으로 사건 마당이 됐으니까 보자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추추호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공직에 있었던 추호에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국장 그리고 이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요 두 분이 구속영장에 이제 기각이 됐어요. 예.
이 때문에 오늘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추 추신자 아니에요. 추명호 추선 이 영장 기각은 촛불 혁명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네. 기각 사유를 법원이 밝힌 게 좀 다르죠? 두 사람이?
그렇죠.
네. 추명호 씨는 전체 사건에서 위치라든가 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표현은 좀 달랐지만 하여튼 뜻은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진 않은 걸로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됐고요. 네네. 추선희 씨의 경우에 기각 사유가 범죄는 소명되었다고 보는데 도주 정도 인물 우려가 많지 않다. 이 두 가지 사유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또 검찰이 굉장히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고 네네네. 또 유성호 전 심리전단장하고 두 사람은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비슷한 사건인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네네네.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문제가 된 사건들이 법리적인 예, 판단 자체가 상당히 논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뭐 그런 거였는데 사실관계는 거의 다 인정이 됐어요. 그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여론 공작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또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무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선 보고 같은 걸 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혐의인데 문제는 국정원의 어떤 조직 단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직책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연루된 것 이외에 아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미흡했지 않나 짐작이 돼요.
이건 아직 재판 결과가 네네. 아니니까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권리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다 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치 그러니까, 않을 때는 피고인의 그렇죠. 이익으로 하는 게 기본 법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또 판사를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건 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추선희 씨의 경우에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지금 여러 혐의가 있는데 좀 달라요. 민간인이어서 그러니까 국정원 지시로 관제 데모를 했다. 그리고 멀쩡한 민간 기업 앞에 가서 뭐 시비 걸어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이거 좀 주면 뭐 좀 정리 좀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리고 돈 받는 자리에 국정원 직원도 있었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이 불만을 얘기를 한 거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증거자를 막 숨기려고 했고 주소지도 주민등록지 아닌데 거주하고 있어서 거주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증거자료를 숨기려고 그랬지만 자료는 다 찾았지 않냐. 아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범죄를 소명하는데 충분하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본 거고 또 주민등록지 아닌 곳에 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살펴서 굳이 구속할 것까지 안 있나. 그렇게 된 거죠. 너무 편들어줬나?
아니 뭐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무위에서는 말이죠. 심상정 의원이 뭐 한 건 하셨네요. 우리 은행이 이제 특혜 채용이 꽤 있다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우리 은행 신입사원 공개 추천 현황 내용입니다.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우리 여기 금융감독원의 임원의 자녀, 모 대학 부총장, 기업 간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전원 최종 합격됐습니다. 1만 7천 명이 지원해서 113대1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아버지가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금고 대가성과 관련이 있다.
그 기관에 있으면 네. 기관이 특정 은행에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넣어놓고 출납을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월급도 거기서 주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별 은행 기업 입장에서 예. 보면 그 금고를 하나 확보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전체 수신고를 늘리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죠. 각 은행별로. 그래서 이번에 그 제기된 거는 그런 금고를 갖고 있는 쪽에서의 청탁 또는 관련자들을 특채를 했다 이런 의혹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꺾기인데.
네네네.
채만 있는 게 아니고 금고에 출연을 했어요. 이 금융기관들이. 우리 은행도 물론이고. 기부도 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치 세수도 있고 사업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받은 보조금도 네네네. 있고 그러면 돈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장님 집이라 놔둘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디 금융기관에 넣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면서
지하체가
우리 뭐 너네 그거 돈 주면 재무구조도 좋아지니까 대출도 늘릴 수가 있고 너네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데 뭐 좀 아주 뭡냐?
아하,
개인한테 주면 뇌물이 되니까 그 금고에다가 출연을 하거나 혹은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꺾이죠. 예금주가 리베이트를 받은 거예요.
아하.
이게 그다음에 금고 운영하는 어떤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 지원을 했는데 그런 기업에 참 취직이 됐으면 아버지로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쭉 모아서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네네네.
그 리스트가 아직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이, 네,
확인이 안 됐지만
그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의 배후를 보니 지자체의 금고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쪽 답변은 아직 내부에서 확인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이게 뭐 강원랜드였나요?
네, 강원랜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인사가 완전히 이거는 무슨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 채용에 관해서 전수조사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전수조사 하고요. 거기서 부정청탁으로 규정이 어긋나게
네네.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 다 무효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시험 봐서 들어오게.
네네.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거는 무슨 조선시대 음서제도도 아니고.
요즘 취직 문제가 제일 예민한데, 그죠?
네. 네. 그럼요. 이거는 진짜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가족들도 그렇고.
가족들과 친지들한테까지 젊은감을 남겨주는 사건이잖아요.
네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을 했다고 하기
네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용 과정에 불법 내지는 비위가 있었는지 이것은 좀 더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했죠. 블라인드 네.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집사하는 거.
자,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특히 한국당 이제 장지원 의원이 아주 막 강도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증언하는 것들 최우선순위로 놓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에 대책 없는 공무원 증언, 반혁신이고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걸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지난번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좀 진화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판박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재원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5년간 늘어나는 재원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계속 연공서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민간이 수행하던 것을 공공부문으로 흡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
아니 근데 민생 공무원 일자리, 현장 공무원 일자리라 그래서 경찰,
예.
군의 부사관,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소방관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아, 이건 예. 사회적 서비스는 예. 공공 분야이긴 하지만 전공 일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가부문이라 그러면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네.
사회서비스 분야는 국가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시장의 공급자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니까 정부의 재정지원은 들어가지만 이것이 곧 민간시장을 공적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뭐 한 줄 한 평 좀 부탁드릴까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합집 사안을 하느라고 지금 국회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 뭐, 이렇게 합치고.
네네네네.
바른정당, 뭐, 합치네.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누구 나가라, 뭐,
누구나,
뭐,
누구나, 예. 엄마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안에서, 니가 나가라, 니가 나가라.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건의하고 싶어요, 한 줄평으로.
네.
이 합집사는 국정감사 종료 후에.
국감 건대기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뉴스에 또 중심으로 이제 등장을 하시네요. CNN을 통해서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예, 그래서 국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돼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무엇이 인권인가? 박 전 대통령 인권 침해 논란.
아이, 너무 무성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무엇이 인권인가?
그거예요?
이거 아니야?
아,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어.
너무 몰랐네요.
그럼 아니야. 무엇이 인권인가?
아니, 아니 나는 이게 뭔가 했더니 그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구속 연장 이후에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엔 해외 언론을 통해서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독방에서 지내며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H그룹이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UN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구속 연장 문제를 국제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내 이제 변호사들은 총사퇴했는데 국제 법무팀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MH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MH그룹에 대해서 좀
이거에 뭐 대표의 이름 카페 거 뒤에 거 첫자를 딴 거로 추정이 돼요.
네네네.
이게 되게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데인데.
로펌이죠, 로펌.
법적 형식도 네.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런 거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네. 아들 가다피. 리비아에 뭐 이런 사람 국제 전범으로 몰려서 아하. 국제사회의 사법 절차에 회부된 사람들을 변론해준 전례가 몇 번 있어요.
아하.
그런 정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MH그룹에서
네네네.
그 로드니 릭 딕슨이라고 영국 왕실 변호사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사건 전범에 해당되는 전범. 사람도 네. 변호를 한 적이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을 그 변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죠. 이 사람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에서 고용을 의뢰를 해서
이 MH그룹이 이제 그 사람이 속해 있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예, 이제 예. 그 사람은 이제 픽업을 한 거네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에서 재판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좀 국제 정치 문제로 일단 대두를 시키겠다 그런 차원의 이 작업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 문제로 대두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에 핫한 인물 중에 코소보 총리로 선출된 하라디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세르비아에 속해 있는 자치정부 수반이었어요. 코소보 자치정부.
네네네.
그랬다가 코소보를 독립하려고 투쟁을 했어요.
네네네.
코소보가 독립을 해서 네. 몇 년 전에 이제 총리로 또 뽑혔어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그 전에 세르비아 정부가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랬다가 프랑스에서가 이제 하여튼 붙들렸는데 세르비아 정부에서 야, 이제 범죄자니까 우리한테 넘겨.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아, 우리 못 넘겨. 그래서 국제사법 절차에 들어갔을 때 예, 이 사람은 전범이 아니고 국내에서 코소보의 독립을 둘러싸고 세르비아 정부하고 사이에 정치적 갈등과 투쟁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었으니까 혐의 없다 이렇게 국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런 사안에 개입해서 프랑스 법원에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잘 해결됐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안하고 좀 다르네요.
예, 무슨 전범도 아니고요. 어떤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엔에서 다루지도 않는 이슈예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왜 했냐?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의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게 공식 입장이고.
네네네. 지지자들 중에서 누가
그러니까
한 것 같다.
지지자들 가운데 해외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뭐 지인들이 의뢰를 했다는 거.
근데 이게 뭐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물론 뭐 수임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개인적인 애정에서 그런 건가요? 그냥 단순히.
그건 아직 모르죠.
모르죠.
누구 돈이 어떤 경로로 거기에 지불이 됐는지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MH그룹. 변호사도 하는 이야기가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서 잡아놓는 것은 국제법 규범에 맞지 않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이게 우리가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다뤘잖아요.
네네네.
우리 경우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워낙 옛날에 재판이
6개월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지연전술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속기간 제한의 법 취지에도 안 맞는 사례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UN 인권기구에서 이거를 문제 삼을 근거도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법리 투쟁이 아닌 정치 투쟁으로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인권 문제화를 일단 시키겠다 하는 전략이죠. 그 얘기는 그동안 주 4회 10시간씩 했다. 그다음에 80회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재판 과정 자체도 피고인의 건강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지금 안팎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김진태 의원이 뭐 재판 치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국선 변호인이 됐든 또는 이제 궐석 재판이 됐든 이게 재판 편의주의에 의한 것임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음 또 6개월간 네네네. 이 재판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그때 또 한 번
그 아무래도 정식으로 좀 부담을 주겠다
하고 만약에 그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전략으로 간다면 항소를 안 하면 1심 재판으로 끝난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면 투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빙고. 입장에서는 공을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던지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경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작업을 나라 안팎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 안 하고요. 변호인들 다 사표했지만 또 따로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 오면 면회 안 할 거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궐석 재판을 하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항소하라고 유죄를 확정 짓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정치 투쟁이에요. 박근혜를 사면하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지지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릇이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서청원 뭐 최경환 이런 분들 뭐 출당 얘기 나오고 그런데 그걸 밖에서 뭐 이렇게 지원할 만한 그런 정치 세력은 없지 않나요?
그건 정치 세력과 관계없이 네. 일단 1심 재판을 그 피고인 측에서 부당하다고 지금 사실상 네네네. 거부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 측이나 그를 지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 이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고 아니었다.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그런 어떤 확실한 법률적인 그 근거 없이 재판을 해서 이렇게 그 계속 가두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하긴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형량이 뭐 20년 전, 30년 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들 나오고 그런 이유가 결국은 재판정에서의 법리 투쟁에서 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투쟁으로 노선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또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일 모든 행동은 이 전략에 비추어 해석할 때에만 합리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 다운표 치고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적 합리적, 풀려나는 거.
그럼 목적의 합리성이 이제 뭐 친박 세력의 어떤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구역권에 힘을 실어주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뭐 본인의 사면 쪽에 약간 좀 포커스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상당히 정밀하게 향후에 펼쳐질 여론의 향방을 분석하고 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세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징역을 오래 살려야 되고 절대 사면해주면 안 돼. 이게 하나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무죄다. 박근혜는.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게 있죠.
네네네.
요거는 작아요 지금. 근데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아이, 잘못했고 죄도 있고 또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전직 대통령을 파면해놓고 감옥에 계속 가둬놓는 거는 찜찜해 좀.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외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로 묶어내려면 법리투쟁이 아닌 정치투쟁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이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한국에서 사실 이제 뭐 인권 침해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일반 수용자보다도 한 4배 정도 넓은 수용실에 있다라는 주장이 그 노회찬 의원이 국감장에서 뭐 본인이 이렇게 좀 뭐 신문지 깔고 뭐 이렇게 누우면서 뭐 그런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일간신문 있죠? 두 장 반이 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고 시원하게 보자.
왜냐면 그 방이 원래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나 미국 사람, 미국은 우리나라 좀 특별하잖아. 미국 사람은 그 독방에 넓은 데 주는 거야. 그 우리 현실인데 우리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그냥 평범한 미국 군인이나 미국인과 같은 처우를 했잖아. 만약 이게 인권유린이면 미국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야 돼. 평소에 우리 미국 시민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시설에 가뒀단 말이야. 근데 안 하잖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도 여기에 뭐 힘을 보태주는 건가요? 뭐 어쨌든 구치소에서 본인도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숨진 원비어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이건 그냥 평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의 음으로 그냥
음으로 대체하겠죠. 음으로. 예.
아니 그 와중에 사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뭐 자기네들 또 갈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쨌든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있고 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제명 이게 제명되는 거는 뭐 역시 뭐 처음인 경우죠. 예. 근데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서청원, 이제 최경환, 이 두 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제명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절차는 매우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절차상으로는 그렇죠.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열흘 안에 탈당계가 안 오면 네네. 그냥 자동 제명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당원이 없는 당이 돼요. 이 경우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절연함으로써 중도층 쪽에서 얻는 게 좀 있겠죠?
그렇겠죠. 네,
반면에 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대답하는 시민들이 한 20%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 여기서 얼마만큼이 자유한국당을 떠날 것인가. 이제 이 문제 나름 계산이 섰겠지만 그래도 이걸 안 하고는 외연 확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네.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박의 우두머리가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갔잖아요.
책임을 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네, 그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아니 탄핵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 그걸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책임이 네. 지워졌지.
예예. 그런데 그 대통령을 모셨던 친박 가운데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탈당한 이정현 대표 외에는 조은진 같은 경우 책임을 지려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지금보다 다시 그 외에는 하고 계시나?
그 외에는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잘 알다시피 보수층도 그 소위 친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호가호위하면서 완장을 차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인사청탁을 하고
그렇죠. 총선 때부터 사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수층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좋은 거는 네. 원래는 상식의 입각에서 볼 때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던 당이 아주 죽게 생겼으므로 허물을 내가 안고 가고 동지들을 살리고 싶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자진 탈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순리죠.
예 그리고 소위 진실한 사람들을 자처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완장질을 했던 소위 진박 담은 몇 사람이라도 지금 겨우 두 명인데 한 대여섯 명이라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결단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 해서 당을 떠나든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자유한국당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상식이죠. 이게 순리고.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에 임명진 목사가 정치적인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청산 작업을 하려다가 그때도 반발에 부딪혀갖고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은 정치적 책임 묻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제명이 안 될걸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못하면 아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이분들이 당내에서 뭐 이렇게 출당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보죠.
지금 이 친박 세력 가운데 저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부류는 한 걸음 떠났다가 지금 일부 강경 보수층이 응집하려는 경향을 보이니까 다시 한번 재기를 도모하려고 하는 도로 친박파가 있고 또 하나는 탈색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침박했나?
언제 그랬냐?
또 담배파가 있어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시류의 주류가 되는 쪽으로 이 몸을 맡기겠다는 이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이 사태는 소위 도로 침박파를 뭉치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싸움에서 홍 대표가 정리를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난파선처럼 될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보수 통합은 더욱더 물 건너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선장이 사실상 무장해제가 되고 뭐 1등 항해사하고 갑판장하고 멱살잡이하는 이런 배처럼 돼버릴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출당을 시킬 수 있냐 하면 99.9%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의총에서 현역 의원을 출당을 시키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이제 도로 침박파와 그다음에 돛단 매파 중에서 도로 침박 쪽의 편을 드는 사람 이걸 합쳐서 이거 3분의 1이 넘지 않아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홍 대표의 예, 정치력이 달려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홍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은데. 홍 대표가 정치력 있는 당대표가 아니거든.
그건 두고 봐야죠. 예.
그게 쉽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제 서청원 의원이 이제 성완종 리스트,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 어떤 가장 큰 약점이잖아요. 근데.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서 의원이 오늘 홍 대표가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예.
홍 대표 바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 씨는 서 대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몰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국민의당 이제 이용주 의원 역시도 이제 맞다 그거는 뭐 지금 이래서 홍 대표가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긴 하네요.
그 서청원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사실 우리 지금 국회에서 제일 다선 의원이고
최다선이죠. 예.
정말 어른답지 못한 대응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보수를 살려야 되는 의무 그게 바로 이 책임 있는 보수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좀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여기서 뭐 한 줄 논평 좀 부탁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의 그 사태와 관련해서 보수 괴멸을 노리는 여권보다 보수 자멸을 자초하는 야권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괴멸까지 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서창원 의원이 선수도 많고 정치 경험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그 어떤 물리학자인데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조크를 하나 봐. 80번째 공전을 축하드립니다. 80회 생일이죠.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80이 되었다고 꼭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말로 대신하죠.
어쨌든 뭐 이제
좋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털어서 역사 속으로. 오늘 말이죠. 최근에 뭐 영화 남한선성을 통해서 특히 또 요즘 또 관심을 많이 모으는
정자호란, 정묘호란.
여기에 대해서 남한선성의 원작자이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시죠. 예, 우리 김훈 작가님 모시고 역사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아, 피부가 아주 좋으시네요, 선생님.
아까 화장해서.
아, 그래요? 몇 년생이신지 이런 거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어우, 유시민 작가님보다도 하참이시더라고요. 네.
저하고 네.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요, 예. 어떠세요? 저희 그 썰전에 대해서는 좀, 뭐, 그래도 저희가 방송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봤어요.
예. 뭐,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다 말해도 됩니까?
아, 그렇죠, 예.
썰이. 예. 썰이 선선선 끓는데.
네.
어떤 데 보면 건더기가 좀 모자랄 때.
건더기.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더기를 많이 넣고 빡빡하게, 걸쭉하게 끓여야 되는데, 건더기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주기 때문에 이해를 넓히는 데는 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백쇠가 사실 문학계에서는 뭐 이제 거의 뭐 꿈의 학자라고 하는데, 야, 올해 백쇠를.
이 소설 백쇠를 굳이 방송에 빗대면 네. 한 프로그램이 10년 이상 가는 거랑 네네. 맞먹어요.
요즘 같은데 10년이면 오래 가는 거죠.
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쓸 때 아무도 안 읽어주는 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패배와 치우에 관한 역사인데 이걸 누가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썼는데 이게 독자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네.
우리 독자 이해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것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설로서 100세 넘긴 게 지금 선생님 두 번째인데
저는 전에 남한산성 뭐 이전에 그 칼의 노래가
네.
100세를 넘었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100세를 두 번.
그건 아마 전무후무한 계기로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또 유심 작가님의 어떤 간단한 또 이렇게 요약으로 듣는 것도 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자호란, 정묘호란 여기에 대해서 좀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예. 이게 간단하게 소개할 사건 아니지만 예. 무리해서 네. 한 다섯 문장으로
줄이면 방송용으로 해서 예.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명나라는 망해갔어요. 그 자리에 후금, 청나라가 일어섰어요. 그때는 뭐 국제법도 없고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할 때니까 살아가는 방편으로 사대를 명이 셀 때 명예했는데 청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청나라를 업신여기고 명나라한테 이렇게
너무 올인했죠.
올인해서 정묘호란 때 한번 쳐들어와서 칼 대고 야 형제의 예를 해 이러고 뭐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교의 형제 동생 한다 해놓고 또 명나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청태종이 그 홍타이지가 직접 와가지고 명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너네부터
예, 먼저 얘들부터 손을 본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임금이 결국 이 309고드레를 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백성들이 엄청난 살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죠, 이게.
네. 아니, 근데 그 임진왜란 때는 뭐 화포, 화약 뭐 이런 게 좀 등장, 뭐 영화 속에도 그런데 여기서는 조총하고 활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임진왜란 때는 왜 화약 무기로 이겼거든요.
네.
유순신 장군의 해군은 네, 네, 화약으로 네. 전쟁을 한 거예요, 대포로. 네. 그리고 한 40년 후에 이제 병자호란이 났는데 네. 남한산성에는 대포가 있었어요. 포대도 있고. 대포를 운영할 화약이 없었던 거예요. 화약을 40년 동안 관리를 안 한 거죠.
응?
유정자들이. 그냥 우리 명나라만 이렇게 받들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 화약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청나라는 대포를 끌고 왔거든요. 홍익포를 그 침향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십문을 끌고 와서 성 안에다가 막 쐈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 당시 인조 때 청나라 방어하는 전략이 청야 겸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그 바깥에
그렇죠.
쳐들어오는 청문을 막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막으려면은 그런 뭐 대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 요인일 텐데.
소풍 가듯이 네. 내려온 거였죠.
네.
그게 선생님 그 전에 다른 데서 문신 정권이라는 네. 표현을 쓰신 적이 네. 있으시죠. 네. 그죠? 제가 그냥 썰전 스타일로 말하면 책상 물림들이
그렇죠.
국방까지 다 맡아서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야말로 썰전을 한 거예요. 실전을 해야 되는데 실전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돼.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똑같지는 않지만 네. 병자호란 때는 백성들이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고 의견을 가져도 영향도 미칠 수 없었지만
네네네.
지금은 시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이게 좀 너무 상황이 뭐 중국하고도 안 좋고 맨날 중국 뭐 이렇게 쩔쩔 매고 뭐 이러고 안 좋고 그러니까. 소설 쓰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깝고 네. 이런 것들도 독자분들이 또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도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시대에 그 집권 세력들이 명나라와 네. 청나라의 싸움을 세력 대 세력의 싸움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것을 문명 대 야만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런 그 관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청은 오랑캐다. 근데 그런 관념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객관 현실이 안 보이는 것이죠.
병자호란 보면서 떠오른 의문이 큰 나라를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는 방법 이런 것 관련해서 4대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살아가는 방편으로. 그런데 4대주의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우리가 그 4대를 하는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것이 강대국 틈에서 살아가기 위한 한 생존술로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피.
예.
자랑도 아니고 상투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뼛속에 배가지고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주의가 되면은 그럼 영원히 사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가지고 지지고 볼까요 지금. 아니 스케줄은 조정이 돼서 1박 2일로 결정이 됐어요.
예, 예, 예.
근데 1박 2일을 한다는 거는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이 홀대받는 거다. 아.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공격을 해대고 있다고요. 저는 이 공격의 바탕에 이데올로기가 된 4대가 있지 않냐.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분이 다녀가심으로써 한반도의 무슨 안정과 평화에 무슨 기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해야지. 여기서 뭐 1박을 하느냐 뭐 뭘 먹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말하는 건 참 말을 할 거리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이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이왕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니까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단추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1박을 하는 것이 너무 짧지 않느냐 국빈 방문인데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지 뭐 복귀까지는 안 했죠.
아니, 지적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밤에 늦게 와서 그 다음날 일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고 그것 2박 3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와서 내일 밤에 가면 그게 더 길어.
그러니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이 친미는 필요하면 하는 거죠. 때로는 반미를 해야 되면 하는 거죠. 생존의 방편이니까. 그런데 반미는 죄악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친미를 넘어서서 미국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기만 하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건 전 불만입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보수가 이제 그 소위 그 친밀하는 명분에 많이 뭐 묶여있다라고 이렇게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난 지금 내가 나이 70살이거든요. 네. 내 또래 친구들은 되게 보수적이고 친미적이에요. 지난번 태극기 집회 때도 내 친구들 많이 갔어요. 나도 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양쪽 다 갔어요. 갔는데 참관 안 하고 보기만 했어요. 내 친구들 진짜 와서 태극기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대의 친미 보수라는 것은 배고픔과 관련이 있어요. 배고픔. 기아와 관련이 있고. 밥을 못 먹을 때는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걸 한 거고, 밥을 충분히 지금 먹잖아요. 먹을 때는 먹는 걸 또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그 생존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생존이에요, 생존.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념화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념화 됐죠. 나는 친밀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불안전의 조명관계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명과의 관계가 한미방위조약 같은 거였죠. 한미방위조약. 그러면 청나라를 섬기고 살았는데 그 또한 방위조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산 거예요. 해방 70년을. 그것은 삶의 방편으로서 불가피했던 거예요. 불가피. 그러나 그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조금씩 진화하고 그것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앞날이 열리는 것이지 그것이 점점 견고해져 간다면 그것도 결국은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친미나 반미보다도 난 탈미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탈미. 여기서 이렇게 친이냐 반이냐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빠져나가야 된다. 근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
그 굉장히 긴 네.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면 어쨌든 그런 미래관이 있어야만 이걸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가볍게 좀 바꾸는 의미에서 그 트럼프 그 캐릭터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아, 사실 그런 캐릭터 사실 소설 속에 등장하면 꽤나 재밌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만화에. 예. 나는 큰 말이 많은데 이게 다 해도 되는지.
어, 그럼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이거 안 보거든요. 썰전
볼지도 몰라요.
다음 달에 오신다는데. 근데 그 말을 할 때 보면은 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입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게 이렇게 사유와 이성을 경유해서 나오는 말인지 응? 속에 이렇게 쌓인 그냥 정돈되지 않은 에너지가 그냥 막 불출하는 건지 조금 전에 내가 올 때도 또 무서운 말 했어요.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뭐 북한을 어떻게 할 만만의 준비가 됐고 이걸 공개하면은 너희들은 깜짝 놀랄 거다. 그런 말 라디오에서. 그걸 보면은 저 양반이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정복자 같아요. 정복자적인 자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어? 다음 달에 오신 나는데 여기 와서는 좀 제발 그 정돈되고 안정된 그런 언행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힘없는 백성의 바람입니다.
네. 할 말을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안 했어요. 하려면 이제 나중에 왔다 간 다음에 할게요. 왔다 간 다음에.
왔다 간 다음에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아전인수격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자유한국당, 구여권은 아, 이게 이제 현재 북핵위기 이런 거 하면서 그 인조처럼 이게 정부가 큰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무능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당은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국민이 좀 단결해야 되고 이게 외교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반응들을 보시면서?
정치가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국민의 단합이라는 것은 참 지당한 말이지만 네. 이렇게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제도화되고 구조화되고 세습화된 세상에서 단합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이런 단합을 할 수 없는 요소를 좀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단합의 길이죠. 그리고 야당들이 그랬죠. 지도자 잘못이라고. 네. 야당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이었잖아요. 집권. 지도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도층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지도층. 네.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힌 만큼 그것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참 앞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졸렬한 생각이죠.
사실 이 논평들을 보면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여권의 말도 그렇고 군주의 무능을 입에 올리는 5개월 전까지 집권 세력의 말도 그렇고 이게 전부 선생님 말씀대로 끈덩이가 하나도 없이 맹물을 끓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제가 이제 카레 노래에서 다 와닿았던 귀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조가 당시에 그 임금은 적이 두려웠고 그 적과 맞서는 수군 통제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 수군 통제사가 성우 이순신인데 그것이 임금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적은 바깥에 있는데 안에서 죽어라고 내부의 권력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현실은 뭐 지금이나 그 병자호란이 있었던 그 시대나 또는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시대나 거의 뭐 그 똑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아주 비극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갈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쪽에 투표한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인 유랑인이 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되지 않고 유랑자처럼 막 우리 동네에서도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반대쪽은 막 4년 동안 안락불락하고 거기 포함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끝없이 계속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근데 선생님 제가 그냥 독자로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김훈 선생님의 아주 특이한 문장, 특이하다랄까 개성 있는 문장들이 화면에서 이미지로 어떻게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면 김상헌이 얼음길 안내한 사공을 죽이잖아요.
조인이 얼음길을 잘 아는지라 청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면은 길을 안내해주고 이 곡식이라도 좀 얻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쓰러질 때 사공의 몸은 가볍고 온순했다. 사공은 풀이 시들듯 천천히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감독이 표현했는데 네. 갑자기 카메라를 뒤로 빼더군요.
네. 소인이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폭력적 장면이 잠깐 스치고 나서 카메라를 멀리 뒤로 빼가지고 사륙 장면이 아주 조그맣게 나오고 우리 조국의 얼어붙은 산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사륙이 아니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고 이 민천은 그냥 풀처럼 그냥 쓰러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방식
뒤로 뺀 게 참 잘. 이 카메라를 가까이 댔으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자세히 표현하려면 멀리 빠져야 될 때가 있어요. 달려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나도 멀리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풀처럼 쓰러졌다 이런 정도지 뭐 피가 솟구치고 이런 걸 아시잖아요. 예, 예. 약간 빠져야 되겠구나 하고 쓴 거죠.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내가 쓰기가 힘들죠.
근데 뭐 세밀하게 보셨다
싶다.
세밀하게 보셨다.
아,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말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난 말을 너무 많이. 아니, 난 말을 많이 한 날은 집에 가면은 너무 우울해. 하여만 또 헛소리 하고 왔구나 싶어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말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똑같네요. 이자까지 떨쳐 보면은 저 집에 가면 또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가끔 강연이라도 하고 오면 집에 가면 아, 이게 참 서울을 또 가볍게 움직이는 게 빨리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메시지를 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좀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아, 요 얘기는 빼지 마십시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뭐 출연 소감을 표현해 주신다면
혹시 하시고 싶은데 네. 못 하신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그 설지원도 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논쟁만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예.
그 결과 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논쟁이 아니죠. 그냥 전쟁이죠. 그야말로 전쟁. 우리는 듣기의 능력이 없고 채팅만 이거 채팅. 히어링 기능이 점점 마비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예, 오늘 어쨌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좋은 작품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특갈비살은 모범갈비살에서 문화상품권을, 진한 국물 설렁탕 도가니탕 전문점 푸주옥, 공무원 강의는 에듀피디, 프리미엄 소고기 무한리필 한상의 소 두 마리, 구수한 맛 파미 전통찌개 된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JTBC